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으로 25일 낮 출발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동부 시간으로 25일 낮 12시 30분 워싱턴 근교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전용기를 타고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오전 응우옌 푸종 국가주석과 응우옌 수원 푹 총리와 각각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로 예정된 미중 무역 협상 시한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중 무역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농업, 서비스, 통화 등을 포함한 중요한 구조적 문제에서 미국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매우 생산적인 회담의 결과에 따라 3월 1일로 예정된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추가적인 진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며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플로리다주 자신의 별장인 마라라고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미북 사이에 얼마든지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달리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며 남북 미중 사자, 남북미 3자, 북미 2자 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한국 정부는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을 한다면 그걸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는 4개 나라의 종전선언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지구상 마지막 공산국가인 쿠바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 투표를 24일 실시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쿠바는 이날 전국적으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시장경제와 사유재산, 외국인 투자 개방, 인터넷 개방, 총리직 신설, 국가평의회의장 임기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공산당 일당 통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쿠바는 1976년 이후 43년 만에 처음으로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헌법을 갖게 됩니다. 17년간 계속된 아프가니스탄 내전을 끝내기 위해 미국과 탈레반 고위급 인사가 중동 카타르에서 만났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잘메이 할리자드 아프간 주재 미국 특사는 자신이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25일 카타르 도하에서 탈레반의 고위 인사인 압둘가니 바라드를 만났습니다. 바라다르는 아프간 무장 세력인 탈레반 창설자 중 한 명이며 최근 파키스탄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앞서 미국과 탈레반은 지난달 카타르에서 만나 17년에 걸친 아프간 내전을 끝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잘메이 할리자드 아프간 주재 미국 특사는 지난달 이뤄진 회의가 생산적이었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 내용을 담은 평화협정의 초안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해군은 24일 자신들이 잠수함 크루즈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해군은 가드리급 잠수함이 수중에서 크루즈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이란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잠수함에서 크루즈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상 훈련을 하던 중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다른 잠수함인 타레호크와 새로운 국내형 잠수함 또한 이와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이러한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올해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은 영화 그린북에게 돌아갔습니다. 영화 그린북은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90일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극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린북은 인종차별이 심하던 1960년대 초 미국을 배경으로 이탈리아계 이민자 출신 토니 발렐론가와 흑인 천재 피아니스트 돈 셜리의 특별한 우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베트남 정부는 하노이의 경비를 최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고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의미 있는 조치 없이 제재 완화 등 더 많은 양보를 내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베트남 정부는 하노이 경비를 최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이 묵을 것으로 알려진 숙소 주변에는 두 나라 경호 요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 대의 공안 경찰 차량이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베트남 정부 영빈관 앞을 지납니다. 건너편에는 중무장한 군인들과 장갑 차량이 지나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노이 중심가에는 군인들이 무전기를 들고 긴 금속 탐지기로 건물 주변과 쓰레기통, 화단 등을 샅샅이 탐색하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하노이가 사실상 최대 수준의 비상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유력한 JW 메리어트 호텔 주변에는 미 비밀 경호국 요원 200여 명이 배치됐다고 베트남 언론 VN 익스프레스가 사진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시각 오후 10시 30분에 하노이에 도착해 다음 날 응우엔 후종 국가 주석과 고위 관리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소로 유력한 멜리아 호텔과 영빈관 주변도 접근이 힘들 정도로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빈관 등에서는 지난 24일 고려항공을 통해 입국한 북한 경호 요원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25일 오전에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앞서 베트남 언론들은 100여 명의 북한 경호 요원들이 입국해 멜리아 호텔로 향했다고 전했었습니다. 또 하노이와 베트남 북부 랑손주를 잇는 200km에 달하는 고속도로 주변에는 중무장한 군인들과 공안들이 특수 지뢰 탐지 장비를 들고 폭발물을 탐색하는 사진들도 국영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베트남과 중국 접경 지역인 동당 기차역 주변에는 수백 명의 군인이 배치됐다고 베트남 언론들이 25일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차로 이동 중인 김 위원장이 26일 동당역에 도착한 뒤 차량을 통해 하노이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언론들은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이번 정상회담을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치러야 한다는 당 수뇌부의 지시가 공안과 군대 등에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레호아종 베트남 외교부 차관은 25일 기자들에게 보안 경계가 최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치민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바딘 광장에서 만난 공안 요원들은 25일 VOA에 평소보다 두세 배 근무가 더 바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휴식할 시간조차 없다면서도 역사적인 행사가 잘 열리도록 기여하기 때문에 자부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은 27일에서 28일까지 하노이에서 열리며 아직 정확한 회담 장소는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진정한 진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핵은 여전히 미국의 위협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를 향한 입증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얻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폼페이오 장관이 말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고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4일 폭스뉴스 썬데이 출연해 미국의 정책에는 아무 변화가 없고 우리의 목표와 임무는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정상회담에 임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말해왔다며 또 다른 정상회담을 해야 할 수 있으며 이번 주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지금도 하노이 현지에서 실무팀이 로드맵 발전을 위한 진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달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비핵화는 세계 안보에 중요하며 김 위원장이 이런 무기체계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이 아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구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것이 이 나라 국민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면서 이번 주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이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만큼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이 하루일 수도 이틀일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면 그 일에 전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는 미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노력을 쏟아붓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정부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북한 문제를 다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시험과 기도, 움츠리기라고 꼬집었습니다. 즉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도록 허용하고서 멈추기만을 기도했고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면 움츠러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방식을 뒤집었다고 역설했습니다. 북한에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을 가했고 김 위원장과 대화하기 위해 전례 없는 국제적인 연대를 구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그 대화 순간이라며 이번 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현실적으로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비판과 관련해 관계는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비핵화에서 큰 전략이든 혹은 사소한 것이든 관계는 우리 삶에서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특히 두 지도자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자신은 그동안 두 지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켜봤으며 자신의 팀 또한 지도자들이 제공한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을 지켜봐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2차 정상회담은 두 지도자가 마주앉아 솔직하고 진솔한 논의를 진행하고 선택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조성할 수 있고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감수할 수 있는 궁극적인 최종 상태를 달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아직 남아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됐다고 말한 것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의 진전과 김 위원장의 약속으로 미국인이 받는 위협이 상당히 감소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임무이고 우리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향한 입증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얻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비핵화 공약을 입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유엔 안보리의 핵심 제재는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한 이후에 제거될 것이라며 제재 해제를 위한 미국 정부의 기준은 항상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활용해 평화와 안전, 관광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회담 개최를 통해 국가 브랜드 홍보와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노이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공기와 미국 성조기 아래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 가지를 물고 있는 대형 비둘기 걸개 그림이 보입니다. 국제 미디어 센터 등 수도 하노이 주요 지역에는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평화를 위한 도시 하노이라고 쓰인 커다란 벽보와 게시판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노이의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시내로 이어지는 대로와 도심 곳곳에는 수십 미터 간격으로 성조기와 베트남의 금성홍기, 인공기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를 활용한 대대적인 국가 홍보에 나섰습니다. 응우윈 스원 푹 베트남 총리는 24일 국제 미디어 센터를 방문해 전 세계가 하노이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책임 있고 우호적인 친절한 국가 이미지를 홍보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담의 성공과 철저한 안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정부 부처들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VTM 등 주요 매체들도 연일 미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매체들은 모든 하노이 시민이 역사적인 행사를 치르는 데 대해 자부심이 대단하다며 두 정상이 오길 국민이 갈망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다양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내 중심부에 있는 호안끼엠 호수 주변과 바딘 광장에서 만난 하노이 시민들은 BOA에 일관적으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택시기사인 뚜원 씨는 뉴스 보도를 통해 회담이 27일에서 28일 열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베트남이 평화의 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 런 씨도 전 세계 평화를 위해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물론 언론 매체와 하노이 주요 거리에서 이번 회담의 목표이자 핵심 의제인 비핵화란 말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바딘 광장에서 만난 여대생 흐엉 씨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적대 관계인데 왜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기자에게 이유를 반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해 베트남의 한 외교 소식통은 BOA에 베트남이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정부가 언론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대부분 정부와 견해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트남은 국제 언론 감시 기구인 국경 없는 기자회의에 지난해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세계 175위를 차지할 정도로 언론 검열과 통제가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정부는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국가적인 관광 홍보 행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미디어 센터 앞에는 베트남 관광청이 영문으로 만든 다양한 관광 안내 책자와 홍보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베트남 최대 인터넷 뉴스 매체의 하나인 VN Express는 24일 베트남 관광청이 하노이와 닌빈, 하롱베이 등 유명 관광지 무료 관광을 외국 기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노이에는 현재 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3천 명 가까운 외국 기자들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반시우 베트남 관광청 부청장은 24일 회견에서 베트남 관광을 홍보할 역사적인 기회를 잘 활용해 아름답고 평화로우며 친절한 베트남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트남 관광청은 지난해 외국인 1,540만 명이 베트남을 찾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으며 2020년까지 최대 2천만 명으로 끌어올려 연간 350억 달러의 관광 수입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의미 있는 조치 없이 제재 완화 등 더 많은 양보를 내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활동했던 리처드 존슨 핵위협 방지구상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를 비핵화로 향하는 좋은 시작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존슨 연구원은 22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영변은 5메가와트 원자로 이외에도 훨씬 많은 시설이 있는 곳이라며 이곳의 일부를 폐기하면 핵물질 생산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핵시설 폐기는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진정한 검증이 포함된 합의가 도출된다면 이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은 합의문에 들어갈 문구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북한과의 합의들은 애매모호하고 모호한 문구로 인해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잦았고 외교가에선 이런 문구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만큼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존슨 연구원은 6자 회담 당시 당사국들이 검증 부분을 뒤로 밀었는데 이런 실수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 NSC 한국 담당 보좌관이었던 수미테리 CSIS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과도한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일부 시설에 대한 폐기 논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위성발사장, 영변 핵시설의 폐기 등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올릴 조치들은 공동성명에만 좋아 보일 만한 것들이란 겁니다. 반면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로 평화협정이나 일부 제재 완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면제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테리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세계 시설 폐기 외에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고 이들 시설을 폐기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게임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차 석좌는 북한이 앞서 언급한 것들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대가로 무엇을 내줘야 하는지 질문해봐야 한다며 과도하게 많은 걸 건네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제재 완화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제재는 확산 문제와 인권 유린 때문에 가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서 어떤 행동이 있을 때만 제재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차 석좌는 미국이 성공을 간절히 추구해 북한의 협상 전략에 걸려들 때가 있다며 종전 선언을 예로 들었습니다.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 왜 제재가 필요하느냐는 북한의 논리에 말려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국무부 한국 담당관과 NSC 중국 한국 담당 보좌관 등을 역임한 로라 로젠버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동맹 국장도 제재 해제 문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관련 조치를 취할 때 경제 분야에 한해 제재를 완화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이는 상징적인 조치가 아닌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현 제재 체제는 경제 분야에만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제재의 실질적인 핵심은 확산 방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물질의 반입과 반출을 막는 게 제재의 주 목적이며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제재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로젠버거 국장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실무 차원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로 지적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 이후 양측은 공동 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추가 회담을 사실상 하지 못했으며 이후 열린 회담들도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2차 정상회담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해선 안 되며 정상회담이 끝난 즉시 실무급 회담을 열어 합의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로젠버거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북한 인권 전문가들도 참석해 미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베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이 정상적이지 않은 정권과 관계 정상화를 논의하고 있다며 관계 정상화에 성공하려면 인권 문제를 셈법에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거듭되어 온 미국인 억류 문제를 논의하고 노동자와 사유재산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적 투자를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정보 자유 문제를 거론하며 BOA 등 대북 방송에 대한 북한 정권의 전파 교란 시도 또한 미국이 나서서 압박을 가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도 트럼프 행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권 문제를 북한을 때리고 미국 쪽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도구로 사용했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자 더 이상 인권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 개선 없이는 투자가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이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상응 조치 중 하나로 제재 완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비핵화가 선행돼야 보상이 따를 것이라면서 모든 조치마다 검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재 완화 조건을 충족할 비핵화 조치에 대해선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미 의회의 기류를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회가 내세우는 대북 제재 해제 조건은 단호합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BID가 이루어져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 외교위원은 최근 VOA에 어떤 종류의 제재라도 해제하려면 그 전에 CBID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미국이 내내 강조해온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더 나아가 CBID 원칙은 미국 법에 명시된 만큼 CBID가 아닌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면 또 다른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 법에 명시된 대북 제재 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재를 해제하려면 해당 조건을 우회하는 특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법에 명시된 대북 제재 해제 조건은 북핵 프로그램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2016년에 발효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선 대통령이 의회에 모든 북핵, 생화학, 방사능 무기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에 상당한 진전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치범 수감자 전원 석방, 평화적 정치 활동에 대한 검열 중단, 개방적이고 투명한 사회 조성, 불법 억류 미국인 규모 확인과 송환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의회 승인에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재무부에 일부 제재 완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드너 의원은 행정부가 제재법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 권한을 활용해 제재를 유예 또는 완화할 경우 강력히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부의 일방적 제재 완화 조치를 막는 특별 결의안이나 법안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찌감치 대북 제재 완화에 관한 민주당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전 민주당 상원 의원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대북 합의 5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를 시도할 경우 상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대북 합의에 담겨야 할 원칙으로는 북핵, 생화학 무기 제거와 폐기,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 중단, 핵무기 관련 기반 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제시했습니다. 또 위성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 전면 중단과 관련 프로그램 폐기,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체계가 포함된 사찰 준수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행정부가 이런 원칙이 결여된 미북 합의에 따라 대북 제재 완화를 시도할 경우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제재 완화를 막는 법안이나 추가 대북 제재 부과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도했을 때 이런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법은 제재 해제뿐 아니라 완화 조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총 6가지 사안에 대한 진전을 의회에 증명해야 대북 제재를 최대 1년 유예할 수 있고 1년 후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사실상 미국의 제재법도 점진적 제재 완화를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진전을 증명해야 하는 6가지 사안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검증을 위한 조치가 포함됐는데 포괄적 문구 아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검증을 위한 세부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의 검증 가능한 미 화폐 위조 활동 중단, 돈 세탁 활동 중단과 예방에 관한 일반적 규약 준수, 불법 억류 해외 국민에 대한 해명과 송환, 인도적 지원 분배와 감독에 관한 국제적 규약 인정과 준수, 수용소 생활 환경 개선 등에서 검증된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의원들은 제재 완화 시점과 관련해선 북한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 이후라는데 대체로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비핵화 조치로 인정할 세부 단계와 관련해서는 다른 기준을 긋고 있습니다. 크게는 핵 프로그램 신고, 동결, 사찰, 검증이 이루어지면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조건과 핵 프로그램 동결,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일부 핵탄두 폐기, 사찰, 검증까지 이루어져야 완화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나뉘는데 둘 다 사찰과 검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은 철저한 감시 아래 북한의 핵무기 수량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기 전까지 적어도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쇄 조치는 대북 제재 완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약속한 영변 핵시설 폐쇄 조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몇 가지 특정 시설에 대한 조치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단순 항목을 넘어서는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 전까지 제재의 체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 사찰, 핵물질 관리와 안전보장 조치 등 최소한 구체적 조치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재 완화는 핵 프로그램 전면 폐기와 검증 이후라는 보다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입니다. 루비오 의원은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제재 완화를 얻은 뒤 비핵화 조치를 멈출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북 제재 조정 여부를 검토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마이크 크라포 상원 은행위원장은 대북 제재 완화 조건과 관련해 핵무기 생산 중단을 강조했고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공식 합의에 담기는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리시 위원장은 전임 행정부 당시 북한은 대화에 나오기 전 제재 완화를 비롯한 각종 혜택을 요구했고 실제로 그 요구를 들어줬지만 미국은 대가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미국이 대화를 하기 위해 북한에 무언가 주는 일은 다신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크라포 위원장은 미북 합의에 담겨야 할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서도 전체적으로 가장 먼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북한의 핵무기 생산 중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접근과 통제 권한, 사용 제한 방안을 협상 조건에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숙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로 선정된 베트남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국익을 최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를 다루는 이번 정상회담이 베트남의 국제적 위상 또한 높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베트남이 얻게 될 첫 번째 실익은 국제사회로부터 얻게 될 신뢰가 꼽힙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를 다루는 회담이 하노이에서 열림에 따라 베트남으로서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국가 모두로부터 새롭게 존중받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의 칼 세이어 명예교수는 이번 회담에 이해가 걸린 미국과 북한, 한국, 중국은 모두 베트남을 중립적인 개최국이 될 것으로 신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성공은 대외관계를 다각화해 모든 나라로부터 믿을 수 있는 우호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외교정책이 옳았음을 재확인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사상 처음 열린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국 싱가포르도 국가 이미지가 더욱 개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베트남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익은 더욱 돈독해질 미국과의 관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전쟁에 시달리던 베트남은 1980년대 만부터 경제성장의 속도를 냈고 1995년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뒤 해외 투자가 급속히 늘었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최근까지 연 6%에서 7%의 성장세를 보였고 지난 1월 해외 투자율은 전년 대비 27.4%포인트나 성장했습니다. 베트남은 또 세계 경제 규모의 13.5%를 차지하는 11개 나라가 합의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도 참여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IHS 마켓의 라지브 비스버스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경제학자는 정상회담 당사국은 미국과 북한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은 미국과 베트남 간 양자대화의 기회 또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두 나라 관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새롭게 끌어올릴 것이고 정상회담은 그런 추세 속에서 집중 조명받는 행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베트남은 이미 지난 2017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와 2018년 아세안 세계경제포럼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치렀습니다. 호치민 사회과학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투룽 응웽 교수는 그러나 베트남 지도자들이 국제무대에서 여전히 자신감을 보이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큰 주목을 받게 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이 베트남에게 정치적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호치민시에 있는 베이커 맥켄지 법률회사의 프레드릭 버크 대표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북 간 진전이 이뤄지면 베트남은 영내 평화 노력을 지원했다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아니라 국제관계를 한 차원 끌어올리고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지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응유엔 수원 푹 베트남 총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이 선정된 직후 이번 회담은 베트남이 다방면에서 이룬 성과와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투자 환경과 관광 명소를 홍보하며 무역을 촉진하고 국제통합을 증진시킬 소중한 기회를 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들의 눈높이를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단지 핵실험을 원치 않을 뿐이며 알다시피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19일에도 긴급한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 문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을 다섯 번이나 하면서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핵실험만 안 하면 된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8개월 전인 지난해 6월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발언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를 할 것이다,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6월 5일에는 뭔가 큰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틀 뒤인 6월 7일에는 평생 준비를 해왔다, 정상회담을 할 모든 준비가 됐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레리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것을 깨달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북 간의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싸고 아직 커다란 간극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6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을 방문해 실무협의를 한 뒤 10일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비건 대표는 11일이나 12일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평소 인터넷 트위터를 자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비건 대표의 보고에 대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서두르지 않는다거나 궁극적인 비핵화 등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 18일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합의와 관련된 세부 사안에서 아직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21일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의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비 특별대표를 만나 실무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정상회담의 의제와 하노이 공동성명 초안 그리고 북한 비핵화 방안과 상응 조치를 집중 논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흐름을 볼 때 이번 실무협의에서 뭔가 통 큰 거래나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담판이 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문제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놓고 어떻게 주고받기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정상이 두 가지 거래를 할 공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언론이 작은 거래, 즉 스몰 딜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북한이 영변핵 시설 동결 정도를 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연락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큰 거래 빅딜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말 그대로 미국과 북한이 통 큰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 경우 북한은 영변핵 시설에 대한 철저한 신고와 검증 폐기를 수용하고 미국은 그에 상응해 제재를 완화하는 겁니다. 관측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 즉 통 큰 거래를 하려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정도로 저조한 데다 연방정부 폐쇄 사태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내통 혐의 조사 등으로 정치적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2020년 재선에 빨간불이 커지는 것은 물론 언론과 의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17일 국내 정치에서 연패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끝내는 대가로 핵포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통 큰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평양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핵경제 병진 정책 대신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는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 경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래 최악의 상황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석유 수입이 안 되는 데다 최대 외화벌이 수단인 광물 수출이 중단됐으며 외환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만일 핵동결과 연락사무소 등을 맞바꾸는 선에서 회담이 끝나면 제재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도 반드시 제재 완화를 받아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두 정상이 영변 핵시설과 금강산 관광을 맞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와 검증 폐기를 수용하고 미국은 그에 상응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에 대해 제재 면제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도 영변과 금강산 관광을 맞바꾸는 빅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부터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는 영변핵 시설 폐기를 대가로 금강산 관광에 비롯한 남북 경협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라는 뜻이라고 문성모 박사는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시간표와 영변핵 시설 폐기 그리고 남북 경협 허용에 합의하더라도 여전한 문제가 남게 됩니다. 영변 이외의 농축우라늄 시설과 핵무기, ICBM에 대한 신고, 검증, 평화협정, 제재 문제 등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습니다. 따라서 미북은 정상회담 이후에 비핵화, 미북 관계 개선, 평화협정 문제 등을 다룰 실무그룹을 구성할 것이라고 문성목 센터장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최욱기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21세기 인터넷을 통해 만나는 새로운 세상. 이제 VOA 한국어 방송도 인터넷으로 만나보십시오.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모두 가능한 VOA 한국어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저희 VOA 한국어 방송에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 1-202-382-5325, 1-202-382-5325번으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9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영상 8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은 영상 11도. 중강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에는 영상 8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맑다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10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영상 11도. 사리원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9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11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12도, 낮 최고 영상 3도. 원산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은 영상 11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영상 8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영상 9도. 삼재는 아침 최저 영하 1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은 구름 조금 끼겠고 먼바다는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서해상은 막다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일겠습니다. VOA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 주파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VOA 방송은 하루 3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 3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이어지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4시간 모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5840, 9490, 11570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800, 1157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시작되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이어지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VOA 방송을 인터넷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 이쪽으로 접속을 하셔서 라디오 방송 듣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VOA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 보기 원하시는 분들도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7465, 9800, 9975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으로 25일 출발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동부 시간으로 25일 낮 12시 30분 워싱턴 근교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전용기를 타고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밤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오전 응우옌 푸종 국가주석과 응우옌 수원 푹 총리와 각각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협회 모임 연설에서 대북 협상과 관련해 나는 서두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서두르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재를 없애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미북 사이에 얼마든지 종전선언이 협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달리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며 남북 미중 4자, 남북미 3자, 북미 2자 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한국 정부는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을 한다면 그걸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는 4개 나라의 종전선언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로 예정된 미중 무역 협상 시한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중 무역 협상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농업, 서비스, 통화 등을 포함한 중요한 구조적 문제에서 미국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매우 생산적인 회담의 결과에 따라 3월 1일로 예정된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추가적인 진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며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플로리다주 자신의 별장인 마라라고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구상 마지막 공산국가인 쿠바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 투표를 24일 실시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쿠바는 이날 전국적으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시장경제와 사유재산 인정, 외국인 투자 개방, 인터넷 개방, 총리직 신설, 국가평의회 의장 임기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공산당 일당 통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쿠바는 1976년 이후 43년 만에 처음으로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헌법을 갖게 됩니다. 17년간 계속된 아프가니스탄 내전을 끝내기 위해 미국과 탈레반 고위급 인사가 중동 카타르에서 만났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잘메이 할리자드 아프간 주재 미국 특사는 자신이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25일 카타르 도하에서 탈레반의 고위 인사인 압둘가니 바라다르를 만났습니다. 바라다르는 아프간 무장 세력인 탈레반 창설자 중 한 명이며 최근 파키스탄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앞서 미국과 탈레반은 지난달 카타르에서 만나 17년에 걸쳐 아프간 내전을 끝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잘메이 할리자드 아프간 주재 미국 특사는 지난달 이뤄진 회의가 생산적이었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 내용을 담은 평화협정의 초안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해군은 24일 자신들이 잠수함 크루즈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해군은 가드리급 잠수함이 수중에서 크루즈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이란 관영 언론이 말했습니다. 이어 잠수함에서 크루즈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상훈련을 하던 중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다른 잠수함인 타레호크와 새로운 국내형 잠수함 또한 이와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이러한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서방 전문가들은 이란의 이 같은 주장이 과장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동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